저희 집에 아들이 두 명 있는데요. 하나이는 아직 누워 있고요. 네. 하나이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요즘은 이제 많이 다섯 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종 이제 마트를 가거나 어디서 짐을 가져오면 자기도 도와서 들겠다. 이렇게 힘을 보태겠다. 나는 힘이 세다. 자기는 이제 속칭 애들이 얘기하는 무슨 파워맨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들이 보통 그 나이 또래 하듯이 합니다. 그렇게 짐을 들면 짐을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짐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지 사실 이제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조그마한 거 하나로 자기가 들려고 하니까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고 집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는 신들도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큰 힘이 됩니다. 이렇듯 짐을 서로 지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뭔가 해결할 수 없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오히려 더 많이 있죠. 나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와야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이죠. 집에 있는 둘째 아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리도록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홀로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죠. 먹는 것도 또 이제 이렇게 먹고 난 뒤에 뒤처리하는 것도 그리고 잠자는 것도 사실 잠자는 것도 혼자 자기는 버겁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망각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힘이 주어질 때 그것을 망각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스스로 잘 해낼 수 있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것이 아무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힘과 자신감이 차 있으면 그건 늘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이 넘어선 자신들의 노력과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앞에서 계속 보아온 대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또한 갈라디아 신자들은 거짓 교사로부터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5장에서 본 것처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구분되어지고 이 바울은 그것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에 그들의 위치가 놓여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가 너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가 볼 6장의 내용은 그곳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령의 매를 맺는 자로서 바울은 1절 말씀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듯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로 인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그 5장 말미에 성령의 열매 다음으로 이 내용을 가져오고 있죠. 이것은 앞에 5장에서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자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고자 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 갈라디아 신자들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생각해보자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이 신령하거나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신령하거나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거나 신령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는 저희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요. 네. 네. 온유가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첫째 아들 이름이 아니라 온유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나오는 온유와 같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온유가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매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께로 오라라고 하시며 쉼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심령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매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상대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긍휼, 온유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기에 자신을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을 낮추어 봐서 아유, 제 사람은 참 동정받아야 돼. 긍휼함을 얻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긍휼과 자비와 또한 그 사람을 향한 그 온유한 심령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온유한 심령은 자신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의 편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1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듯이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범죄한 일을 대하는 자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쭐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도와준다거나 상대방이 그 일을 범죄한 것으로 낙담하여서 내가 널 도와줄게라는 어떠한 동정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교만하며 또한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그 기준에 넣으려고 하는, 상대를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범죄한 사람의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나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다치시거나 하셔서 입원하신 분들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당장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병에서 힘들어하는지는 사실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상대방,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목회자지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 내용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에서 상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방법인 것이죠. 더더욱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을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바로 세우려면 그 사람이 깨달아야 하니까 먼저 잘 일깨워줄 것을 얘기합니다.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이거 잘했어야지. 이게 잘못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수순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첫 번째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아야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이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각시켜서 상대방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잘못이 드러나면 서로 짐을 서로 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함께 져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나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아니면 너 이거 잘못해서 그래 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생이야 라는 먼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데 그 다음으로도 바로 가서는 사실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곳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성경을 더 보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또한 우리를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 잘 들어왔던 말씀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이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각각 따로 있지 않고 유기체로 서로 연합하고 함께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것일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아직 팔이 부러져본 적은 없지만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게 되겠죠. 깁스를 하고 난 뒤에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고정합니다. 어디에 걸어서요? 어깨나 목에 걸어서 이렇게 딱 고정하죠. 요즘에 이렇게 더 좋아져서 이게 팔 안 데이도록 중간에 이렇게 가지 합니다. 이러면 팔이 다치고 팔이 아픈데 팔이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아프죠? 목이 더 아픕니다. 어깨가 더 아프고요. 왜 그렇죠? 얘가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끈을 맸으니까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이 힘들고 다치고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어디가 아파야 되냐면 목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낫죠. 여기가 괜찮아지죠. 어떻게 얘가 꼼짝없이 여기에 매여 있고 얘만 매여 있습니까? 목도 매여 있고 어깨도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다리가 다치면 팔에도 깁스를 하겠죠. 깁스를 하고 그 다친 부위를 꽁꽁 싸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 한쪽을 들고 양 옆에 옆구리에 뭘 차죠? 목발을 찹니다. 다리가 다쳤는데 어디가 힘들까요? 양팔과 어깨 겨드랑이가 너무 아픕니다. 목발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다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요. 다리가 낫기까지 팔다리가 다 고생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한 이가 있으면 그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바로잡아야지 가 아니라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이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과 잘못에 함께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와 함께하며 고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거 아닐까요? 죄인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 대신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우리처럼 목에 아픔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또한 교회가 활발한 능력들과 활발한 선교의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의 내실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일을 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것. 그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범죄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말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같이 손가락질 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의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와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낫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큰 일들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대단한 선교와 비전을 꿈꾸고 나가서 으라차차 이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 양정 일대가 뒤집어질 것처럼, 사실 양정 일대가 뒤집어지려면요, 우리 안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의 짐을 같이 져주면 금세 소문 퍼질걸요. 양정교회 갔더니 아휴, 다 안아주더라, 다 사랑해주더라, 누구든 다 품어주더라. 그러면 오지 말라 해도 올 겁니다. 그런 공동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한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그 길은 자신을 내어주어 희생해야 되는 길이며 자신을 내어주어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갑자기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서 3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랑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짐을 지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니 저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를 드러낼 필요가 결코 없다는 내용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살펴야 상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쳐있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괜히 힘들게 됩니다. 그때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기도 제목 누구한테 내어놓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기도하듯 나와 가까이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요, 야 거봐 내가 기도해줘서 그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도해줬더니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이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지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또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자신의 짐을 졌다고 우쭐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자신의 짐을 지듯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울 필요 없이 기꺼이 십자가를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우리 양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서로에게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용기가 되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양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경계하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새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허덕이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친 하루하루를 마음 한켠 쉴 곳 없이 바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귀한 양정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나타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생명을 나누는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